한국 뉴스 보면 윤석 열차가 등장합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입니다. 부천시 경쟁에 출품하여 금상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가 나서서 모욕이라며 협박했습니다.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한 한국 만화 영화 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 했어요. 후폭풍이 크게 불었죠. 그러자 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티브 브라이트라는 영국 원작자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어요. 카툰 세계 매우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풍자가 없으면 만화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현 세태 고발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육사의 시 광야를 들어보십시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난주 백마 타고 오는 어린 양 모습이 생각나서 이육사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성경 속의 단어들하고 교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이육사의 시 광야는 묵시적 저항시입니다. 풍자 만화 윤석 열차는 묵시적 저항 만화입니다. 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했죠. 묵시록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항하는 양식입니다. 압제당하는 자가 씁니다. 압제, 초거대 지배자가 여러분들을 압박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자 누가 있어요? 대항해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맞짱 떠서 싸워 이길 힘이 있으면 풍자 문학이니 묵시 문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길 힘이 없다? 묵시 문학, 풍자 문학으로 저항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자. 하늘 군대 천사가 도와줄 거야. 그때 우리가 같이 참전하지 뭐. 저 나쁜 검찰 정권, 고대 로마, 근대 영국이나 일본의 폭력적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지. 제국의 힘이 망하는 꿈을 꾼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페르시아 파워 아래서 다니엘이 묵시록적인 꿈을 꾸고 해몽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헬라 파워를 이스라엘 사람들, 마카비 패밀리 주도로 몰아냅니다. 그런데 역사는 더센 로마 파워가 왔다고 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철천지 원수 로마를 타도해야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었지만 요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군사적 파워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로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적 작품 행위는 풍자 만화 윤석 열차와 같습니다.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장르가 독특해요. 그리고 세계관도 독특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묵시적 작품 분야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자연스레 붙여진 책 이름 요한 계시록은 묵시적 작품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책 저자의 1장 1절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스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좀 이상합니다. 네 가지 특이한 점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 조악해요. 도대체 글쓸줄 아는 사람이 쓴 책인가? 의심하게 돼요. 조악하게 써서 로마 혹은 이스라엘 당국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원래 저자 이름을 숨기려고 익명이거나 필명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밝히죠. 밤모섬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 세베드의 아들도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편지글의 저자 요한도 아닙니다. 글 쓰는 스타일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하고도 아주 다릅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다르고요. 세 번째, 저자는 계시록의 배경을 수백 년전 과거로 돌려놓지 않습니다. 원래는 돌려놓거든요. 현재 상황을 작품 배경으로 설정해버린 거예요. 난 지금 종말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이 지점 여기에 있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막 재림하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다니엘서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나라의 마카비 전쟁으로 나라도 한번 찾아본 경험을 한 후에 글을 쓸 때에는 미래 형식으로 페르시아가 망할 거야. 우리나라는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당시 로마는 건재하고 안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로마가 망한 것을 본 것처럼 경험한 것을 미래 형식으로 로마 제국이 망할 거야. 이렇게는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숫자 7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 편지,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우레, 붉은 용의 일곱 머리, 일곱 왕관, 심지어 로마 시를 상징하는 일곱 산도 나옵니다. 계시록의 특징이지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점. 네, 이 일곱이 단순한 일곱이 아니에요. 숫자 7으로서 한 사이클을 완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장과 6장을 택했습니다. 7개의 두루마리 인을 카운트하는데 하나, 둘, 셋, 7가지 세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어서 7개의 나팔을 카운트하면서 또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려보십시오. 이번에는 7대접을 하나, 둘, 셋, 7 까지 세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셋을 이어서 용수철처럼 나선형으로 연결시켜 사이클을 완성해 보십시오. 두루마리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3721이죠. 이것을 다 카운트하며 돌고 도는 나선형 구조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난해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사이클 애프터 사이클이죠. 등대 내부를 방문하면 빙빙 돌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기분입니다.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 문맹률 99%라고 합니다. 대부분 글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라디오 드라마의 성우처럼 읽어주면 청중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지루해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낭독자와 청중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노래 부르면 더 좋겠죠? 요새 케이팝 따라하는 떼창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릴 때는 돌림 노래가 최고였죠.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꾀나리 보따리 됩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이거 돌림 노래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급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주죠. 리리 리자로 첫 마디는 아주 천천히 부릅니다. 오른쪽 첫째 그룹이 부르죠. 두 번째 마디 끝나는 말은 부르기 시작할 때두 번째 그룹이 리리 리자로 따라하죠. 첫째 그룹이 꾀나리 보따리 뎁사리 소쿠리 하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그룹이 리리 리자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네 그룹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다 돌고 세 번째 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만 조용하죠. 아이들이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받아보는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3장 9절,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노래 부르죠? 제가 돌림 노래 스타일로 리듬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종기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네 박자로 제가 읽었어요. 이것을 한 바퀴 돌고 다른 그룹이 또 한 마디씩 따라하면서 돌림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여섯 번 돌아가면서 부르면서 점점 소리를 높여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도 빨라지고 모두가 찬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룩,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에도 이제도 계시도다,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으로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교회가 강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수 신자들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우리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읽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 등 우리 시대의 위기를 아포칼립스로 봤겠죠. 이럴테면 황충,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 얼굴 모양의 괴이한 메뚜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헬리콥터. 이런 식입니다. 고대 저자가 어찌 헬리콥터를 알겠습니까? 고대 저자는 이스라엘 주변과 큰 전쟁 발발을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봐라, 이게 계시록이 있지 않느냐, 핵 전쟁이 임박했단 말이야 라고 야단합니다. 계시록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다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맥에 따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1, 2, 3, 4, 5, 6, 7로 카운트할 때 그 숫자가 시대 순이 아닙니다. 그 시대 순으로 아포칼립스,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6장에 들어가서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을 요한이 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 이리 오라고 하죠. 보니까 흰말 기사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갑니다. 전쟁이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붉은 말 탄자가 보입니다. 그는 땅에 평화를 제거하라는 허락을 받았대요.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함이겠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이 보입니다.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즉 경제적인 작물을 해치지 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 그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어요. 두루마리 인봉 심판이 1에서 4까지는 점점 강화되는 거죠. 끔찍한 재앙의 클라이맥스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주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외칠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대주제께서 죽임당한 영혼들의 신원 소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심판의 강도가 잠시 주춤한 듯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봉. 때니까 지구 종말의 최강 심판이 보입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흑색이에요. 달은 핏빛입니다. 하늘이 떨어집니다. 별들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서리건 무화과 열매 같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불도 말려버렸습니다. 고대 사람의 천체관은 하늘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천막 같아서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궁창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단단한 천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정 바깥은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저자가 하늘을 보니까 두루마리처럼 문자적으로 말린다는 뜻인데요. 산과 섬들은 뒤죽박죽 엉켜져 있다고 했어요. 허리케인 이안에 요트 배가 엉기고 겹쳐서 옮겨진 상태와 같죠. 땅의 왕도 귀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도 강자도 종이나 자유자도 얻은 자도 모두 외칩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덮어다오. 이 끔찍한 재앙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보좌의 하나님 얼굴을 가려다오. 우리는 이 재앙 분노를 견딜 수 없다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봉은 헬브레이크죠. 지옥문이 열리는 심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덮치는 지옥말입니다. 재앙이 점점 강해지죠. 여섯 번째가 이러하다면 일곱째는 어떻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시간 나는 대로 계시록을 읽으십시다. 8장에 가면 일곱 번째 두루마리 인봉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묵시적 세계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그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말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사상하고 심각하게 다르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대요. 그러나 유대 성경 중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 다니엘서에 오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인데 역대기하고 가까운 다니엘서 말입니다. 유대 성경의 일반적 시각 아시죠?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죽으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티끌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이 영생, 영벌에 관한 표현이 다니엘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성경, 구약성경 마지막에만 나와요. 그 이전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 영생, 영벌에 대한 사상은 쿰란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하고 쿰란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사해 두루마리하고 영생과 영벌에 관한 사상이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것이 신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당시에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멸한다는 믿음,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한 비관론에 대한 반작용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질 수 없더라는 것이죠. 묵시록을 쓴 사람들은 뭐 다니엘서든 혹은 요한계시록이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한번 살아보고 검증을 해본 거예요. 결론도 내렸어요. 아, 우리 크리스찬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삶에 대한 보상과 형벌? 죽음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지. 네, 이 말을 영어로 제가 표현해 두었습니다. 제목으로 Apocalypse Now, Yet to Final.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묵시는 소망이자 절망입니다. 절망인 이유는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 그런 비관론 때문이죠. 소망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라는 낙관론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야. 어긋난 것을 모두 바로잡아 주실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마저도 중단시키고 일그러진 세상을 아주 파괴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로운 자를 구하고 사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거야. 이미 죽은 자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 부활이 있을 거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으실 거야. 이 모든 낙관론, 궁극적인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는 그 소망은 미래에 둔다 할지라도 그 아포칼립스 재앙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때는 지금이요. 최종 심판이 남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 때 부활 사이, 첫 열매와 최종 열매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주제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실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시록에 반응해야 할 과제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한국의 재앙, 위기, 국가가 안겨다주는 실망과 좌절에 대한 트라우마,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포칼립스 작품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하는 작품 활동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묵시적 풍자 만화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국 원작 만화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그 한국 고등학생한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죠. 풍자와 해학을 통해 미래를 열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만화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비전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은 끝이 없이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살핍니다.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읽고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